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절망당한 일이 온 궁궐과 온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의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자,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자동차를 훔치는 일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2023년이니까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난 숫자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흔치 않은 그러한 재판이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두 회사에 대한 소송인데요. 자동차 도난에 대해서 그 두 회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소송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기아와 현대였습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기아와 현대가 기본적인 자동차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태만에 근거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시 전역과 국가 전역에 차량 도난이 우리 눈앞에서 보란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한 것이죠. 2022년에만 이 두 회사에서 만들어진 차량 7,000대가 넘는 차량이 시카고에서만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2023년 첫 7월 동안 도난당한 차량 중 대략 절반 이상이 이 회사들의 차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뭐 엄청난 도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아는 이 재판에 대해서 의미 없는 재판이다 라고 논평을 하며 이 문제의 원인은 자동차의 그 기술과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차를 훔치고 싶어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아무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자동차 도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동차 기술인가요? 아니면 훔치려는 인간이 문제인가요?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 사실 정말 문제이지만 그것을 고칠 수 없으니 사실 괜한 자동차 회사만 잡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러한 도난 방지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참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참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어찌되었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정말 100% 순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게 나아진다 해도 아무리 자동차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100% 순수하고 진실된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동차 도난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정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게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잡혔던 것이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으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건만 자신은 집에서 잠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더 아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도 억울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 12절에서부터 14절, 뭐 거기에는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로 12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의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 그룹이 보이게 되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도리어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세상은 잘 몰랐던 것이죠. 정확하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리어 갇히게 되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고 그가 믿는 바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도리어 커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고 일반 사람들도 아마도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했을 것이다. 더 담대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 사실 정말로 정상적인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행여나 그들도 바울과 같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반응은 참으로 이상적이고 너무도 또한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한 것.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들과 같이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잡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룹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16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옛날에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까지는 그래 내가 이해하겠는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거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있는데요. 이 자매님은 자매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가족 중에 뭐 목회자도 있고 하여튼 성실하게 교회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도 진짜 좋은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넉넉치는 못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특히 한 가정을 싫어했어요. 싫어한다고 직접 말은 안 하죠, 당연히.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알죠. 한 가정을 싫어하는 이유야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싫어하는 가정, 그 대상의 가정의 그 가장은 사회적으로도 참 잘 나가고 지위도 높고 돈도 잘 벌고 게다가 교회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믿음이 참 좋은 형제입니다. 자식들도 잘 나가고 심지어 일반인 눈으로 보면 빠지는 것이 없는데 믿음까지 좋으니 정말 너무 잘 돼서 싫은 것인지 그 싫어하는 가정의 자매 역시 믿음이 또 너무 좋아요. 교회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남편이 잘 벌어다 주니 직장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하여튼 잘합니다. 반면에 자신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 일할 때 참 시기로 질투로 하는 부분들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봤었죠. 교회 생활을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지금 잘 못 나가도 교회 생활만큼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시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도 없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자기 몸만 추스리면 되니 나는 자식 걱정에 집안 건사야 시간도 여력도 없는데 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사람들은 또 어찌나 저렇게 저 사람을 존경하는지 어떤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감옥 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심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묘하게 마음속 어딘가에는 기쁜 마음이 슬슬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밥 데핀버우라는 한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꽤 흥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인기와 명성 그리고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극받고 위기를 느끼며 시기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의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의 그 분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린 여기 떨어져 있지만요. 사실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 하더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교회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지션들이 조금씩. 그것이 우리 근본주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냐? 아, 미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다름이 있지만 사실 그 목회자의 신앙의 양심과 그의 믿음에 따라 각 독립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라는 것이 사실 장로교나 감리교와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그들끼리의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리고 특히 자유주의 신학과 제가 성경 공부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게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같음, 정말 같음을 강조하고 서로 의지하고 교제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서로 극히 조그만 다름을 갖고 상대방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을 흔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는 한 버전이지만 한글 킹제임스와 흠정력 킹제임스 외에도 또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도리어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흔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싸움에서 떨어져서 순수하게 캐나다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한편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툼으로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상태로 듣는다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 답답한 심정을 더할 것이라는 더 답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정말 악한 의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바울 자신이 없어도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으며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하고 갇혀있는 것이 더욱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진실되고 순수하고 다툼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실상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음을 하여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18절에 있는데 18절을 제가 읽으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지금처럼 인터넷과 이런 걸로 접하기 쉽지 않았을 때에 어떤 한 조금만 시골에서 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자기 것이냐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거기에 이제 가 계셨던 것이죠. 자신의 설교가 도용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아멘을 하고 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 양심 없는 목회자들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됨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은 또 그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침례교회 간의 한국에서 분쟁을 통해 킹 제임스의 번역에 대한 갈등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킹 제임스를 또한 알게 되고 독립침례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본주의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리로 구원받게 되는 등의 역사들이 또한 일어났으니 사실은 모든 경우를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다툼에서 그러한 다툼이 있는 인간들을 욕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심지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전해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던 근본주의 한국에서의 독립침례교회가 한국에 전해지며 정말 많은 갈등과 필요없는 다툼과 싸움도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된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종국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협의의 싸움에서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아직 세 번째 부류의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14절과 1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들여다보셔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신실하게 전하지도 않고 거칠애로 시기와 다툼으로도 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14절과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선포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던 아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거론조차 안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교회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부류, 그리고 거칠애로 따르는 부류,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다니는 부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 저희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성장해서 커지게 되거나 또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냥 평탄하게 가다 보면 소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들의 자세가 또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세 부류 가운데 한 부류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꽤 자주 한국 정치 토론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저는 양쪽 패널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을 재밌어합니다.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 패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 여론조사를 보면 고정 우파가 한 30에서 35% 정도 있고 고정 좌파가 한 30%에서 35% 정도 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도층이 또 한 30%에서 35% 정도 있다. 그 무슨 일이 있건 그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전 국민이 아마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패널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각 사람들의 마음 분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비슷한 조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기야 하겠냐마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각 개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 있고요. 시기와 질투와 불만을 갖고 교회를 나오는 마음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뜨뜨미지근한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곧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마음이 합해진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 내 믿음 속에 진실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신실되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진실되지 않음이 있음을 꼭 바라봐야 합니다. 한 청교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회개의 눈물 속에도 진실함이 없이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각 개인의 속의 일부의 진실됨의 퍼센테이지, 일부의 그 진실됨이 있으면 그것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모이게 된다면, 그렇게 구성된 성도가 있는 그 교회의 교회는 다툼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바라는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어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운동 경기를 보면요, 어떤 한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을, 뭐 몇만 명이 모인 그러한 곳에서 자기 팀을 응원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각각은 서로서로들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응원하는 한 팀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옆에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어깨동무를 하고 막 환호를 지르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어 자기 팀을 응원합니다. 그 군중들 내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만큼은 그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모두가 하나가 주님을 향해서 모두가 하나로 모아져서 그 목표를 향하여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운동 경기보다도 더 큰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인간의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다툼이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선한 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변호를 하고 복음을 알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진실되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6절에서와 같이 이미 주님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한 것이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되지 않은 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100% 순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 한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되고 진실된 그 마음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우리의 그 세 가지 모습 중에 그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모아져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